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발적 포기가 성장을 이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교회 다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내 삶은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러한 일컬음을 받습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정체성, 과연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다르게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게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보통 교회를 일컬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꺼냄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밖으로 부른 사람들, 그 사람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죠.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크리스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철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원래 이 철치라는 말이 그 뜻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치, 독일 사람들은 키르케라고 발음하는데 그게 크리스토,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끄집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 속해져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이 바뀌고 나면 행동과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복을 입히잖아요. 왜 군복을 입히는지 아세요? 물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서도 입히지만은 일단 유니폼, 제복을 입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 소속이 확실해지고 소속이 확실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가 좀 이렇게 포멀하게 갖춰진 모임에 드레스 코드 자체가 정장인 이유는 그 곳에 갔을 때에 그 포멀한 것을 리스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잘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교인이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완전히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 하는 개념이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소속 자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습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힘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그 자존심이 무엇이냐? 세상과 달리 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중요하죠.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하느냐?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변화지요. 그 관계의 변화라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옷을 완전히 새롭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옷에 맞게 사는 책임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정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지고 맙니다. 가장 비극일 수 있어요.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끌어 갈 만큼의 영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크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열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목회자들한테 더 좋은 믿음과 또 배울 만한 거리를 찾기 원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만약 목회자 스스로가 아니 나도 사람이고 죄인인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을 낮춰서 야 뭐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도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들과 그 열망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거나 뭐 끼껏해야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교인들이 목회자한테 갖는 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대로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지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 있어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는 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탈피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소속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겠다는 이 열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깊이 묵상하고 도전 만든 가운데서 거룩한 신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16장부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소개됩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실제로는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일 때에 좀 좋지 못한 일로 끝나게 되지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으로 정말 교회의 탄력을 받고 힘을 얻게 되었는데 그만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16장에 와서 하나님의 거침없는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또 한번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간 첫 번째 도시는 더베와 루스드라였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에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침없는 일들 가운데 정말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동역에 실패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디모데를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형제라는 표현을 보면 다른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젊은 이 디모데가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미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손을 통해서 유니스와 로이스의 그 손을 통해서 그가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바울과 같이 정말 아주 대단한 그런 사건을 만나서 확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디모데와 같이 그냥 어릴 때부터 잘 자라서 신앙 가운데 잘 자라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요, 엄마를 따라가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가 유대인의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더 많이 헬라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할례를 디모데에게 시행을 합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정한 건 뭐냐 하면 할례나 뭐 이런 외적인 일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에 마치 반대하듯이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사도로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했어요. 할례가 구원과 무관하다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16장에 와서는 그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원리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을 수 있어요. 본질 하나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면 그 외의 것들은 얼마든지 타협하고 얼마든지 조정하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자신의 신앙, 자신의 신념보다 더 자유롭게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타인의 영적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것을 자기의 정당함, 남을 정죄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는 명확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얻을 때에는 마치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거룩한 삶은 타인의 영적 유익을 구하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타인의 영적 유익을 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뭘 할 때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를 살펴야 됩니다. 영적 유익이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익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 가지 자유를 가지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할 수도 있고 할례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구하는 일들은 참 귀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술과 담배의 문제가 터부시되지만 실제로 미국 교회나 다른 유럽 교회에서 뭐 와인 정도 먹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 굉장히 뛰어났던 학자들 가운데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목회자들, 또 저 역시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술과 담배를 할 때 좌절하고 낙심할 형제들, 자매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 내가 이것을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의 회방이 된다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남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나요? 남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책임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먹거리도 주고 좋은 것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요? 얼마든지 나쁜 거 줄 수도 있고 대충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잖아요. 부모로서 사랑한다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노력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저도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교인들에게 영적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책임감을 세상을 향해서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걸림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4절에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사도들과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라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논의해서 결론 내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과 그 실천 사항으로서 세 가지가 나와요. 우상 제물은 먹지 않는다, 음행하지 않는다, 피를 먹지 않는다 하는 이 세 가지, 이걸 지키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아마도 더 추가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항목들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외부적인 장치들을 왜 요구할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온전히 고백을 하면요, 거짓말을 하던, 도둑질을 하던, 음행을 하던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외적인 장치가 있지 않냐면 죄를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가벼운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막 살게 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심해가지고 고통 적게 느끼고 구원받으면 그것도 좋지 않은가. 만약에 그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게 보인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안 하는 자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기쁨과 만족 가운데 그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놓치고 허송세월하고 마지막에 그 구원받는 것, 그거 복되지만은 그 앞에 주어진 시간들을 허송세월한 것은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책임감 있고 존경받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시작은 자기의 권리 제한부터 시작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한 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옷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그 옷에 분명히 맞춰져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살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걸 뭐 설교 중에 그닥 좋아하지 않고 많이 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신학 공부를 열심히 등한시하지 않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정확하게 확실히 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육신을 고치는 의사도 의대 가려면 6년 동안 정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5년에서 7년 정도의 수련 기간을 갖습니다. 육신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도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다루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에 힘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꾸준히 끝까지 공부를 하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 사역을 쉬면 안 되겠다. 그게 수련의 기간이니까요. 저는 우리 교우들도 이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하지 말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명예가 높아지는 걸 원해서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책임이 제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잘 배우고 바로 살아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야지 영원히 산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시카고 지역과 다른 이웃들과 성도들을 살리기 원한다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중적이진 않아, 저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적으로 굉장히 순결한 사람이 되고자 힘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캐톨릭 신부님들은 평생을 독신으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수녀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한 남성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중세 신학에서 탈피해서 로마 카톨릭보다 조금 더 나은 길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평생 독신으로 사는 그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작정한 게 있어요. 얼마나 신부님들이 그 젊은 20대, 30대 그 시절, 40대 이 시절에 있으면서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힘이 들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을 보고 가잖아요. 물론 그분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그분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작정했어요. 최소한 개신교 목사로서 캐토릭보다 더 나은 면들이 있는 걸 보여야 되겠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에 대해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가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과 같이 그때 시절에는 목사님들 다 존경했어요. 깨끗했어요. 아, 내가 이만큼 더 깨끗하다라고 그런 걸 증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목사님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그것을 부여해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타락하고 너무 부족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힘들지만 자기가 스스로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돈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아둥바둥 노력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가 돈과 결탁하는 자본주의 상황의 현실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 다른 종교 말할 것 없고 다 돈과 결탁이 되어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그러면 성장했다라고 우겨대고 목에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것, 이거로 승부 걸려 그러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돈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자가 아니라서 참 감사해요. 부자가 아니면 덜 싸웁니다. 안 싸웁니다. 싸우는 거 마지막까지 다 죽어가는데도 마지막까지 싸우는 이유는 돈 몇 푼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인 순결 지키려고 노력하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수월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어떨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유혹이 와요. 제 친구들이 처음에 비슷했는데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막 이렇게 될 때에 약간의 마음이 흔들리고 눈동자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와 더불어서 이 일에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발적 포기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복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결단 내려야 됩니다. 아하, 이거 내가 왜 들었지? 그래도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과 좀 다르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사는 대로 살면 우리 망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사니까 5절 말씀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에 성숙과 성장 모두가 나타나지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졌다는 말은 질적으로 완전히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 필요해요. 그러고 나니까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 주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우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고 다른 교우들이 타협하며 살아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강하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올 2017년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좁은 길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좁은 길. 아니 그냥 좁은 길만 하든지 십자가만 하든지 그래도 버거워 죽겠는데 십자가의 좁은 길 걷다가요. 기뻐하며 가는 그냥 뭐 억지로 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가셔야 돼요. 고생하면서. 힘들지만.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될 때에 다른 교우들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또 든든해지고 또 교회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못하겠다? 하나님이 강제로 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결단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면서 자발적 포기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